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실리콘밸리 차고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오, 아주 클래식한 시작이네요.
그렇죠. 막 밤낮 없이 코딩하고 발로 뛴 끝에 마침내 진짜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 한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약서를 딱 내미는 아주 짜릿한 승단인 거죠.
와, 샴페인 터트려야죠, 그럴 땐.
네, 근데 샴페인을 막 터트리려는 찰나에 상대 측 실사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회사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유령인데요? 라고요.
아, 진짜 끔찍하네요.
심지어 며칠 뒤에는 미국 국세청에서 당장 현금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까지 날아옵니다. 아니, 나는 주식을 단한 주도 판 적이 없고, 수중에는 막 햄버거 사 먹을 돈밖에 없는데 말이죠.
사실 창업자에게 그보다도 완벽하고 끔찍한 악몽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약간 놀랍게도 델라웨어의 법인을 처음 세우는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이게 도무나 자주 일어나는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와, 진짜요?
네, 당장 눈앞에 비즈니스 모델에만 막 집중하느라 그 비즈니스를 담아낼 법적인 그 약간 그릇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린 대가인 거죠.
아,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 시간에 그 끔찍한 악몽을 미연에 방지할 완벽한 해독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네, 오늘 다룰 자료는 코리아 베스트와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2026년 6월 30일자로 공동 발행한 델라웨어 C컵 정관 작성 실무 가이드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 델라웨어 주 정부의 서류 한장 어떻게 내느냐, 막 이런 걸 다루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서류 한 장이 어떻게 스타트업이 벤처 캐피털의 거대한 자금을 수용하고 창업자 자신의 지분을 지켜내면서 최악의 소송과 세금 폭탄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스타트업 운영 체제의 밑바닥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창업을 준비 중이시든 아니면 그냥 이 거대한 투자 생태계 이면이 궁금하신 호기심 많은 분이든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코드들이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주 명쾌하게 해체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도대체 이 정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뭐 창업자들끼리 카페에 모여서 우리 오늘부터 주식회사 땡땡땡이다 이러고 사인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법적인 세계에서는 그 카페 냅킨에 쓴 결이나 자기들끼리 막 찍은 도장은 사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네, 델라웨어 회사법 제106조를 보면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회사는 창업자가 서류를 썼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서류, 즉 정관이 델라웨어 주정부, 구체적으로는 Secretary of State에 공식적으로 제출, 그러니까 파일링이 되어서
제출이 되어야만
네, 파일링이 돼서 도장을 받고 효력이 발생해야만 비로소 탄생합니다. 주정부 승인 전까지 그 서류는 그냥 잘쓴 일기장일 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주정부에 제출이 되어야만 비로소 아이가 딱 태어난 것처럼 법인격이 생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정관을 회사의 외부적 권한과 내부 권한의 경계를 정하는 공개 등기 문서이자 법인의 헌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스타트업 관련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bylaws, 그러니까 내부 규정이라든가 주주 계약, 이사회 결의 이런 복잡한 문서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것들과 오늘 말하는 정관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이 문서들 사이의 위계를 이해하는 건데요. 정관은 가장 상위에 있는 공개된 헌법입니다. 누구나 주정부 사이트에서 딱 조회해 볼수 있죠.
아, 누구나 볼수 있는 거군요.
네, 여기에는 회사 이름, 발행할 수 있는 총주식의 수, 이사들의 면책 특권 같은 아주 거시적이고 굵직한 뼈대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바이올러즈나 주주계약서 같은 것들은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는 비공개 내부 문서예요.
아, 내부정으로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주총회를 며칠 전에 통지할지, 임원들의 연봉은 어떻게 할지 같은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담고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이 모든 내부 문서들은 절대 상위 헌법인 정관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으로 치면 정관은 기기에 처음 딱 깔려 나오는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인 거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자체로 스마트폰의 한계와 권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외부에 이게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거니까요. 반면에 바이러즈나 이사회 결의 같은 건그 운영체제 위에서 창업자가 마음대로 지웠다 깔았다 할수 있는 수많은 앱 같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앱이 아무리 좋아도 OS가 카메라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카메라 앱이 아예 작동을 못하는 것처럼 정관에 없는 권한을 내부 규정으로 막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 운영체제를 처음 세팅할 때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죠?
보통 초보 창업자들이 정관서식 빈칸에다가 우리 회사는 천만 주를 발행할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적어놓고 주정부에 제출을 완료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본인들 통장에 그 천만 주가 꽂혔다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헌법에 천만 주라고 썼고 제가 대표이자 창업자인데 당연히 그게 제 주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정관에 적힌 authorized shares, 즉 발행 가능 주식수는 말 그대로 회사가 미래의 세상에 찍어낼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정해둔 텅 빈 창고의 크기일 뿐이에요.
텅 빈 창고요?
네. 그 창고에 천만 개를 보관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물건이 창업자 당신 소유라는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창업자가 실제로 주식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면 그 정관이라는 틀이 완성된 이후에
또 뭘 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이사회 승인을 거치고 회사와 창업자 주식 매수 계약이라는 걸 체결한 다음에 실제로 돈을 내고 주주명부, 즉 캡테이블에 자기 이름을 올려야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당신 회사 유령인데요? 라고 말했던 그 악몽 시나리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관만 덜렁 내놓고 주식 발행 절차를 안 밟아서 자기가 창업자인데 자기 회사 지분이 0%인 상태로 막 몇 달을 굴러가는 스타트업이 실제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일비재하죠.
세상에. 자, 그렇다면 이 텅 빈 창고의 크기, 즉 발행 가능 주식수를 처음 세팅할 때 애초부터 얼마나 크게 지어두는 게 맞을까요? 막 무조건 크게 100억 주 이렇게 쓰면 되나요? 자료를 보니까 어떤 고정적인 표준 숫자가 하나 나오긴 하던데요.
네. 델라웨어 C코프로 시작해서 나중에 벤처 캐피탈 투자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 거의 모든 실리콘밸리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아주 표준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천만 주예요.
천만 주요? 아니 이제 막 차고에서 노트북 하나 딱 켜놓고 시작하는 두 명짜리 스타트업인데 천만 주라는 숫자는 막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그냥 깔끔하게 천 주로 시작해서 둘이 반반씩 500주씩 나누면 계산하기도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당장 두 명에서 나눌 때는 천 주가 편해 보이죠. 하지만 스타트업은 성장을 전제로 존재하잖아요. 만약 천 주로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1년 뒤에 아주 뛰어난 개발자를 데려오면서 지분 0.1%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천주에 0.1%니까
딱 1주네요.
네, 1주죠. 근데 그 다음 달에 들어온 마케터한테는 0.05%를 줘야 한다면요. 0.5주를 가위로 찢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결국 주식을 잘게 쪼개는 주식 분할, 스탁 스플릿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이사회 열고 주주총회 하고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주정부의 정관 개정 서류를 또 내고 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피자를 천 조각으로만 잘라놓으면 나중에 부스러기 하나 나눠주기도 엄청 힘든데 처음부터 천만 조각으로 미세하게 썰어두면 나중에 누구한테 0.01%를 주든 아주 쉽고 정확하게 떼어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초기 임직원들을 위한 옥션풀을 한 10%에서 20% 떼어놓기에도 이 천만 주라는 모수가 개선하기가 딱 떨어지고요.
그렇죠. 완벽한 유연성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숫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식수를 천만 주로 정했다면 그 1주의 액면가, fair value를 얼마로 할지도 정관에 꼭 적어야 하거든요. 보통은 1달러도 아니고 0.01달러도 아닌 0.00001달러로 설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액면가가 0.00001달러요? 이거 우리 돈으로 하면 0.01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매우 낮죠.
이건 제가 진짜 반박하고 싶은 게 제 사업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꿀 1조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고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회사의 주식 1주 가치를 막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 한 톨보다 못하게 정관에 박아버리면 나중에 투자자들이 너네 회사 가치는 원래 0.00001달러짜리잖아 하면서 엄청 후려치지 않나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사실 그건 액면가, 그러니까 par value와 시장에서 나중에 평가받는 회사의 실제 가치, 즉 valuation을 완전히 혼동한 데서 오는 흔한 착각입니다.
아, valuation이랑 액면가는 다른 건가요?
네, 완전 다릅니다. 액면가는 회사의 실제 가치와는 단 1%의 상관도 없는 순수한 명목상의 금액일 뿐이에요. 오히려 이 액면가가 $0.00001달러처럼 터무니없이 엄청나게 낮아야만 창업자가 초기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닥을 기는 액면가가 창업자를 살리죠?
아까 제가 전과는 텅 빈 창고일 뿐이고 창업자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려면 회사에 진짜 돈을 내고 주식을 사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주식 매수 계약 맺고 돈 내야 한다고 하셨죠.
만약 창업자가 막 자존심을 심은다고 일주의 액면가를 1달러로 정관에 썼다고 해볼게요. 창업자인 당신이 1000만 주 중에 800만 주를 가져오려면 당신은 개인 통장에서 무려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을 회사 통장에 당장 입금해야 합니다.
헉, 100억 원이요? 저 당장 햄버거 사 먹을 돈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액면가가 $0.00001달러라면 어떨까요? 단돈 80달러. 뭐 치킨 몇 마리 값만 내고도 800만 주 전체를 아주 합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내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회사의 지배력을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일종의 합법적인 백도어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밸류에이션은 나중에 투자자랑 협상해서 정하면 되는 거고, 일단 내가 내 주식을 싸게 먹기 위해서 액면가는 무조건 낮아야 한다.
게다가 거기에 세무적인 방어망 역할도 크게 한몫합니다. 델라웨어 주정부는 매년 회사들의 프랜차이즈 세금이라는 걸 부과하는데요. 이 세금 계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나요?
네, 하나는 발행 가능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Authorized Shares 메서드인데, 아까 우리가 천만 주로 넉넉하게 적어냈잖아요. 이 방식을 그대로 쓰면 세금이 수천, 수만 달러로 확 튀어오릅니다.
아니, 그럼 천만 주로 쓴 게 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세금 고지서 받고 기절하는 창업자들이 진짜 수두룩하죠. 근데 이때 주정부에다가 우리는 가정액면가 자본 기준, 그러니까 어슘드 팔발류 캐피털 메서드로 내겠다라고 신고 방식을 딱 바꾸면 됩니다.
방식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요?
액면가가 $0.00001달러로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세금이 단돈 몇백 달러 수준으로 마법처럼 줄어듭니다.
와, 이런 구조적인 팁은 진짜 로펌 변호사들이 시간당 막 수십만 원씩 받고 알려주는 것들인데,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이 심층탐구 하나로 제대로 본전을 뽑으시네요.
하하,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세무 방어 말고도 정관 안에 창업자 자신을 물리적인 소송으로부터 지켜주는 방어 조항들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필수적이죠. 델라웨어 회사법 제102조에 근거한 임원의 책임 제한 조항, 즉 익스컬페이션하고 제145조에 근거한 소송 방어 비용 보상 조항, 인뎀니피케이션입니다.
이름부터가 되게 방어적이네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CEO로서 정말 선의를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B2C에서 B2B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운이 나빠서 실패했고 회사가 큰 손해를 봤어요.
헉, 그럼 주주들이 난리 나겠는데요.
그렇죠. 분노한 주주들이 당신 개인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소송을 막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정관의 책임 제한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집, 자동차, 개인 통장까지 싹 다 날아가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아니, 회사를 위해서 나름 도박을 한 건데 모든 리스크를 개인이 다 져야 한다면 솔직히 그 어떤 유능한 사람도 우리 회사 이사회에 안 들어오려고 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경영하다 실수한 건 회사 차원에서 개인 재산을 보호해주고 변호사비도 회사가 내준다. 이런 걸 이 거대한 헌법에 명시해둬야 비로소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런 방어막이 없으면 어떤 훌륭한 벤처 캐피털 파트너도 이사회 참여를 당연히 거부할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세팅한 그 천만 주라는 넉넉한 참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낮게 설정한 액면가, 그리고 튼튼한 방패막이 조항들, 이게 결국은 누굴 맞이하기 위한 세팅일까요?
바로 외부에서 거액을 싸들고 올 미래 투자자들이죠.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는 시나리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초기에는 창업자와 직원들이 보통주, 즉 커먼스탁을 나눠 가지잖아요. 근데 시드 투자나 시리즈 A 같은 아주 굵직한 라운드가 열리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나요?
벤처 캐피탈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창업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보통주에다가 자기들의 수십억을 태우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하나요?
회사가 망해서 청산할 때 자기 돈을 가장 먼저 챙겨갈 수 있는 청산 우선권이라던가, 주요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이사회 지명권, 이런 엄청난 특권이 막 덕지덕지 붙은 우선주, 즉 프리퍼 스탁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문제는 초기에 만든 정관에는 보통 주 천만 주에 대한 내용만 덜렁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테크뉴스에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는 기사가 뜰 때마다 뒤에서는 그 기존 정관을 다 뜯어 고쳐서 VC들이 요구하는 수십 페이지짜리 우선주 권리를 빽빽하게 집어넣는 거군요.
맞아요. 그걸 전면 개정 정관이라고 해서 주정부에 다시 제출하는 어마어마한 문서 노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하나 반박해 볼게요. 요즘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우선주 발행 안 하고 그냥 세이프라는 거,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라는 걸로 정말 쉽고 빠르게 투자를 받잖아요. 서류 한두 장에 딱 사인하면 그날로 막 수억 원이 통장에 꽂히던데요. 그러니까 당장은 굳이 정관을 막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코, 돈을 빠르게 받지만 결국 다음 시리즈 A라운드가 열려서 진짜 주식이 발행될 때 그동안 받았던 세이프 투자금들이 어마어마한 할인율을 적용받으면서 전부 우선주로 변신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약간 세이프 투자는 일종의 선결제 후지급, buy now, pay later 같은 거네요. 돈은 지금 땡겨받았지만 나중에 VC들이 내 주식 내놔라고 할 때 창고에 물건이 넉넉히 쌓여있지 않으면 정관이라는 창고 건물 자체를 다 부수고 고쳐야 한다는 거군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미래의 그 세이프가 우선주로 무사히 전환되려면 정관이라는 창고에 그들에게 내어줄 발행 가능 주식 수가 충분히 비어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창업자가 세이프로 여기저기서 막 10억, 20억을 막무가내로 땡겨 쓰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딱 왔는데 정관상 남은 주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새로 들어올 시리즈 A 투자자들한테 줄 주식도 부족한데 과거의 세이프 투자자들까지 내 주식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창고에 물건은 없는데 채권자들이 문 부수고 들이닥친 거죠. 그럼 급하게 주식 수를 늘리려고 창고를 증축해야 하는데 기존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비싼 변호사 불러서 정관 개정안 쓰고 주정부에 파일링하고 이러다 보면 투자 라운드 자체가 멈춰버리거나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이프는 절대 정관을 무시해도 되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었군요.
절대 아니죠. 세이프 계약서 안에 있는 가치평가 상한, 밸류에이션 캡 조항들은 훗날 끔찍할 정도로 복잡한 수학 공식이 돼서 회사의 캡 테이블을 폭격합니다.
캡 테이블을 폭격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수학의 결과물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개정된 정관 안의 정확한 수치로 반영되어야 해요. 당장 눈앞에 돈이 들어온다고 뒤에서 굴러가고 있는 이 거대한 정관의 수학을 무시하면 나중에 내 지분을 막 10% 이하로 쪼그라든거나 투자들 자체가 날아가는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와, 이런 복잡한 수학이랑 법률적 폭격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요즘 유행하는 엄청 싼값의 온라인 법인 설립 서비스들이 과연 안전한 건지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보면 스트라이프 애틀라스는 $500, 클럭키는 $427면 법인을 툭딱 세워준다고 홍보하잖아요. 로펌 변호사를 쓰면 $5,000는 그냥 우습게 깨지고요. 솔직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500짜리 써도 되지 않나 하실 텐데요.
사실 미국에 거주하는 단일 창업자가 아주 평범한 사스 비즈니스를 한다면 스트라이프 아틀라스 같은 서비스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규제가 빡빡한 핀테크나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하거나 한국에 있는 외국인 창업자가 끼어 있거나 대학 연구실의 특허를 가지고 나온 비표준 스타트업일 때 발생합니다.
표준 템플릿에 딱 맞지 않는 순간 문제가 터진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500달러짜리 서비스는 주 정부의 정관 서류를 대신 내주는 것, 딱 거기까지만 완벽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짚었듯이 정관 제출은 단지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창고만 지은 거죠.
네. 설립 직후에 창업자가 본인의 아이디어나 코드를 회사에 넘기는 IP 양도 계약도 맺어야 하고 이사회 초기 결의도 해야 하고 주주명부도 제대로 세팅해야 하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이걸 당신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끝까지 챙겨주지 않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완전 헬스장 꼼수 마케팅 아니에요?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해서 덜컥 결제했는데 막상 가서 운동 좀 하려니까 락커룸 사용료 따로, 샤워장 따로, 기구 쓰려면 무조건 개인 PT 결제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150만 원 내게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싼 게 싼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완전히 동의합니다. 나중에 큰 VC 투자를 받으려고 실사를 봤는데 깐깐한 변호사들이 서류를 뒤져보니 IP 양도 계약도 없고 이사회 승인도 누락된 겁니다. 서류 체인이 다 끊겨 있는 거죠.
아, 껍데기만 있는 거네요.
네, 그럼 VC 측에서 이거 다 청소해오기 전에는 100억 투자금 못 쏩니다 라고 통보해버립니다. 결국 부랴부랴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엉킨 실타래를 푸느라 최소 5,000달러에서 15,000달러 이상의 엄청난 청구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남았습니다.
헉!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네, 설립 직후 30일 이내에 터지는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이요? 아, 설마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수십억 원의 세금 고지서 얘긴가요?
맞습니다. 바로 83B election, 83B 선택이라는 무시무시한 세무함정이에요. 보통 창업자들은 주식을 받을 때 베스팅, 즉 회사를 다녀야 주식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조건을 스스로 겁니다.
아, 중간에 도망가는 걸 막으려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세법상 이 주식이 매달 베스팅이 되어서 내 소유가 확정될 때마다 그 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만큼 소득세를 매달 내야 합니다.
잠깐, 잠깐만요. 회사가 대박이 나서 주당 가치가 0.00001달러에서 10달러로 확 뛰었는데 아직 상장도 안 해서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매달 장부상으로만 오른 그 가치에 대해서 국세청이 진짜 현금으로 세금을 떼어야 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와, 그건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주식을 팔지도 못했는데 세금으로 수억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하니 바로 파산하겠네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유일한 마법의 카드가 바로 83B 일렉션 서류입니다. 주식을 맨 처음 취득한 날로부터 딱 30일 이내에 국세청에다가 나 지금 0.00001달러일 때 미리 세금 신고 싹 다 끝낼게. 앞으로 같이 오르는 거엔 세금 매기지 마. 라고 서류를 내는 겁니다.
와, 만약에 그 30일이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세금 지옥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싼 맛엔 온라인으로 법인을 세워놓고 이런 사후 관리를 아무도 안 알려줘서 30일 놓치고 인생 저당 잡히는 창업자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정관에 쓰는 registered agent, 즉 등록대리인도 1년에 한 $50짜리 제일 싼 곳을 썼다가 주정부에서 오는 세금 고지서나 소송 서류 전달을 놓치면 법인 자격 자체가 아예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법인 자격 상실이요?
네, 굿스탠딩을 잃는 건데 투자 받기 전날 밤에 실사하다가 법인 자격 상실이 뜨면 딜은 그 자리에서 박살나는 겁니다.
되게 진짜 엄청난 기피였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관은 단돈 몇만 원 내고 주정부에 던져놓는 단순한 통과 의뢰용 템플릿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그것은 창업자가 자기 지분을 싼값에 확보하는 출발점이자 임원들의 인생을 보호하는 방패이고 훗날 벤처캐피탈의 거대한 자금과 복잡한 수학 공식들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받아내야 하는 말 그대로 스타트업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법적인 뼈대가 완벽하게 딱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물리적인 부로 치환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이제 뭐 테크크런치 같은 뉴스에서 어느 스타트업이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혹은 Y 컴비네이터 출신이 세이프로 시드 자금을 받았다, 이런 기사를 읽으실 때 단순히 돈을 받았구나 하고 넘기지 않으실 겁니다.
문서에 적힌 활자,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마스터하실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 기사 이면에서 수천만 주의 주식이 어떻게 정밀하게 쪼개지고 기존의 헌법이 어떻게 새롭게 쓰이며 창업자와 투자자의 권리가 어떤 치열한 법적 뼈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영화 매트릭스의 녹색 코드처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참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좋네요.
오늘 우리는 델라웨어라는 현실의 주정부 권력과 수십 년간 고착화된 전통적인 벤처 캐피탈의 입맛에 맞춰서 얼마나 정교하고 엄격하게 이 종이헌법을 세팅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당장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 사회를 주도하는 AI 컴퍼니가 등장하고 국경도 없고 정부도 없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만 돌아가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즉 DAO가 스타트업의 보편적인 형태가 된다면 과연 수백 년 된 이 델라웨어 회사법과 우리가 오늘 밤새 파헤친 이 고루한 정관이라는 구조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0과 1로 이루어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코드가 이 헌법을 영원히 대체해버릴까요? 여러분이라면 다음 세대의 회사를 어디에,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와,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줄 가장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식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